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인문학자 김경집 선생님 그리고 책방 옆집 여자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 생각의 융합, 융합의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이 책 생각의 융합 표지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융합의 시대, 생각은 자유로운 레고 블록이어야 한다. 블록이 완성되는 순간 당신의 창의성은 폭발한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책 표지에 바로 밑에 쓰여 있는데 이제 남정민 씨는 개그하시니까 저는 개그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진짜 머리가 정말 좋으시다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그야말로 융합이잖아요. 예. 어떻게 아이디어 내세요?
아 근데 저는 이 김경집 선생님의 이 책이 많이 안 팔렸으면 좋겠는 게
아니 이렇게 바로 앞에도 그런 예. 말씀.
아 면전에다 저 그냥 뒷담화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저희가 먹고 사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가요?
밥그릇 싸움이 지금 지게 생겼어요. 왜냐면 이 그 레고 블록이란 말이 맞는 게 저희가 코미디 처음에 구성할 때도 이러거든요. 이제 남자, 여자. 남자라면 성격이 좋고 나쁘고 버럭 화를 내고 뭐 순진하고 소심하고 이런 거 내놓고 여자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호탕한 아니면 섹시한 뭐 어떠한 뭐 이렇게 좀 성격 나열하고 뭐 이제 주머니가 가득 찬 쫌생이에 아니면 뭐 대출을 많이 받은 어떠한 그런 것들을 해놓고 나중에 이런 남자와 이런 여자가 장소, 절, 교회 어디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뻥만 치는 화끈한 남자와 리액션이 좋은 소심한 여자가 절에서 만난다면 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짜거든요.
아, 그러니까 상황 설정을.
예. 그렇게, 근데 예. 지금 여기다가 지금 선생님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아, 지금 호통 치시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예, 정말. 누구라고. 예? 아, 이거 지금 너무 수직적인 관계를 표방하던 우리가 갑자기.
아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네. 여기서 레고라고 하는 건 매우 그 함의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레고를 처음에 사면 전 세계 똑같아요.
그렇죠.
조립하는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전 세계 똑같은 걸로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요. 공부를. 근데 이게 이제 망가지거나 뜯어지잖아요.
네.
그럼 내가 혼자 그냥 주물럭거려서 만져요. 만드는데 그걸 하면서 뭐가 터득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레고가 1x6면 아 이건 뭐 할 때 쓴다. 2x8이면 어떤 때 이런 게 많이 쓰이더라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건 학습,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애들이 쪼물락쪼물락 만드는데 아주 조악한 헬리콥터도 만들고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독창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에서 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창조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합 우리가 경우의 수 배웠잖아요.
네.
그 조합의 순열 조합을 따지면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뜨렸을 때 아 이거 수준이 낮아. 뭐 처음에 만들면 조악하잖아요. 거기서 그치면 못해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레고에 취해서 이 얼마나 근사한가 이러고 취하면
네.
깨뜨려서 다른 걸 내가 못 만들어요.
맞아요. 예.
근데 실제로 진짜 저 개인적으로 레고에 얽힌 스토리 하나 잠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 저에게 아주 어린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제 4살이 막 됐어요. 그 아이가 이제 레고 놀이를 좋아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레고를 그 매뉴얼을 지금 볼 수 있는 아이는 아니니까 그냥 그걸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하면서 이렇게 늘어놓는다고 해야죠. 근데 그 늘어놓는 게 그냥 마냥 늘어놓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짜잔 하고 보여줬는데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기발한 어떤.
네, 그 기차래요. 그 보니까 기차예요. 기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느 엄마들 우리 아이 천재 막 갑자기. 저는 이제 인문학을 심도 있게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에 머물렀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진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눈앞에 어떤 이익을 쫓다 보고 아주 바쁜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현실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대상이 엄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2부에서 이 김경집 선생님의 또 다른 책 엄마 인문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음악을 먼저 한 곡 띄워드리고 심도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아이러니 들려드릴게요. 자, 2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책 김경집 선생님의 또 다른 책 엄마 인문학입니다. 엄마와 인문학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융합으로 만든, 그러니까 만들어진, 탄생된 그런 조합 같기도 한데, 네. 요즘 진짜,
예. 박혜진 아나운서가 이제 뭐 이런 그 인문학적인 마인드가 없었다면, 아니, 지나가다가 발피게 여기다가 레고를 왜 늘어놨어? 이러면서 막 또 챙기는 엄마였겠지요. 근데 이제, 네. 아, 조금. 이런 마음이 생기고 하니까 좀 넓은 관계로 어머 우리 딸이 이걸 기차라고 만들어놨네 엄마는 뱀인 줄 알았더니 이러면서
하나 더 하면요 네. 내 아이가 네. 전 세계 유일한 기차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 앞으로 계속 예. 널어놔 그래,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아이에게 맞아, 맞아. 제가 그렇게 했답니다
예, 그래요. 그런 근데, 엄마들이 이제 조금 눈을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네. 저희가 밖으로 나와서 북카페, 이 북테크에서 여러분들 만났는데 중간중간에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네. 손 들어보시겠어요? 엄마이신 분?
이야.
와, 감사합니다 네. 그 어떻게 인문학에 관심 가지게 되셨어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네. 우리 아이 좀 공부 좀 잘 시켜보려고 내가 좀 공부 좀 해야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인문학을 좀 좋아해서 사실은 김경집 교수님 국민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그때 인문학 콘서트 할 때 뵙고 너무 좋아서 그때 또 책도 받았어요. 거북이와 토끼는 왜 경주하나. 그래서 저희 아이도 좋아하고 그래서 도서관이 가깝다는 이유로 인문학하고 좀 친해지고 계속 그 책과 놀이터로 삼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인문학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 시작은 김병 선생님의 팬심으로.
아니요 저는 박혜진
아나운서. 아니 뭐 괜찮아요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그렇게 해도 서운하지 아니, 않을 뻔했지만.
박혜진 아나운서님 뵐려고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머리에 예. 있는 나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껴.
아, 죄송합니다.
생각이 융합을 좀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셋 다 이렇게.
둘 합쳐도.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자 엄마들의 인문학 열기에 대해서 이제 엄마 인문학이 몰려온다라고 표현을 이제 하기도 하던데 엄마들이 왜 특히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김경지 선생님의 세 번째 강연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제목은 엄마가 인문학을 알면 세상이 달라진다입니다.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알려면 시장에 가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어떤 한 도시나 한 국가에 갔을 때 미래가 알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보시면 돼요. 아까 어머님이 도서관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이 가까이 있고 늘 도서관에서 내가 뭔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도시는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시장만 존재한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 인문학을 시작한 까닭은 여러 해 동안 음모를 꾸며온 건데요. 한 3, 4년 전부터 시작은 이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생각을 하게 해줄까? 그래서 청소년 인문학부터 시작했어요. 그 발단이 이제 국립어린청소년도서관에 있었던 그런 강좌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1,000명을 모아놓고 했어요. 1,000명이 사실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했는데 이 친구들이 줄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획한 게 뭐냐면 엄마 인문학이고요.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직장인 인문학이에요.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갈 건데. 그럼 왜 엄마 인문학이냐? 우선 현실을 봐요. 엄마들이 우선 그걸 다루기 전에 지금 우리 세상이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죠, 솔직히. 그죠? 뭔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남자들이 바꿀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우선 하나 목줄이 걸려 있어요. 그다음에 남자들이 하면 꼭 피가 나요. 여자가 쿠데타 하는 거 보셨어요? 꼭 남자들이 수컷들이 쿠데타 하지? 어떤 방식으로 남자가 세상을 바꾸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움직인 그러나 세상을 진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엄마들한테 있어요. 제가 이것을 시작한 첫 번째 이유는 엄마의 자존감입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뭐 다 교육받고 근데 나의 어떤 그 위상,
스테이터스를 뭐로 확인받고 싶어요? 남편의 지위와 소득, 자녀의 진학이에요. 그러면 남편 조자고 새끼 조자요. 우리 가정이 있어요? 같이 만날 시간도 별로 없어요. 밥 먹는 시간도 별로 없고요. 각자 아이는 집 학원 셔틀하고 있고요. 남편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네 발로 들어오고요. 나는 얘 관리해야 되고 여기 관리해줘야 돼요. 과거를 살아온 사람이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살아갈 사람을 가르쳐요. 지금까지는 통했어요. 97년까지는 통했어요. 왜요? 속도와 효율의 어떤 패러다임 속에 있으니까 과거의 방식은 철저하게 속도와 효율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맞춰 살았어요. 그런데 97년 이후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그거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 살아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부모 세대가 생각하는 내 아이가 이런 직업, 직군, 직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대략 한 500개쯤 돼요. 그러면 그런 직업, 직군, 직능군에 들어가려면 일단 좋은 대학을 가야 돼요. 이거를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지하철 2호선 대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지하철 2호선 대학을 가려면 우선 2등급은 돼야 돼요. 현실이. 2등급이면 맥시멈 11%, 대략 10%예요. 전부 다 학원 가고 학교야 학교 학원 학원 막 셔틀하고 있는데 여기서 10% 된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경쟁입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유치원 때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자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듣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기 쉽고 다른 거 스펙 쌓기 좋은 그런 수업을 들어요. 비싼 돈 내고 그리고 5년을 다녀요 대학을 보통. 돈 있으면 해외 연수 가서 1년 쉬고요. 돈 없으면 학비 보드라고 1년을 쉬어요. 그렇게 5년을 잘 관리를 해서 스펙도 쌓고 학점 관리를 했어요. 그 직업, 직군, 직능군 500개 들어갈 확률이 얼마일까요? 25%가 넘는다, 안 넘는다? 안 넘습니다. 대학에서 말하는 취업률은 어떤 거냐면요. 4대 보험을 그 혜택을 받으면 취업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50%가 채 안 돼요. 그러면 그 500개 직업, 직군, 직능군에 들어갈 확률은 25%가 안 되거든요. 그럼 다 따져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다 하면 16년이에요. 이 16년 동안 각자가 죽으라고 진을 쥐어 짜서 몇 퍼센트예요? 3%예요. 3%. 그 3%도 1%는 특목고가 가져가요. 자사고 특목고가. 또 1%는요. 강남 8학군, 목동, 대전 대덕, 부산 해운대 이런 데서 가져가요. 나머지 1%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그 대상이 50% 확률이 안 되면 투자해요, 안 해요? 머뭇거리죠. 그런데 16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애는 애대로 고생하고 온 가족이 고생하면서 고작 1%의 승부를 한다? 운이 좋아서 내 아이가 그 1% 혹은 3%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 15년 동안 잠깐 안정적으로 살아요. 너 내려 그럼 끝이에요.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왜 좋은 대학, 좋은 직장하고 매달렸냐면요. 한 번 원텀 한쪽 자리 삶을 살아서래요. 입사해서 한 20년에 30년 정도 딱 버티고 은퇴하면 대략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네 텀짜리 삶을 살아요.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일치하고 좋아하는 직업을 얻으면 딱 맞아요.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비현실적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게 가장 맞아요? 잘하는 걸 키워야 돼요. 예전은 이랬어요.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사실은 드럼을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 음대 가서 북칠래요? 그랬더니 북채로 두들겨 패요. 어떻게 살라고? 가문에 먹칠하고. 할 수 없이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이제 뭐 먹고 살아요. 근데 드럼 쳐요? 안 쳐요. 떨어져요 그냥.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잘하는 거를 가지고 직업을 얻어야 돼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안정적인 삶을 선택을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투자해야 돼요. 직장인 문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해서 많은 교육을 해요. 연수원도 있고 교육원도 있고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거는 직무 직능 교육이에요. 그 개인을 위해서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따로 해야 돼요. 그럼 지금 곧 대학들이 절반은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못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개방대학으로 바뀌어서 어떤 실용적인 학문들을 계속해서 내가 돈 주고 학점 가서 듣고 방통대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를 해서 딱 쌓이면 어떻게 돼요? 잘하게 되지요. 학위단 생겼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한 10년 있다가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하게 됐으니까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점점 좋아져야 돼요. 지금 현실은 어때요? 직업 귀천은 없지만 자, 내가 한 30년 동안 교직을 했고 교장 선생님으로 끝났어요. 연금은 연금 받아서 좀 행복하긴 하지만 사람이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해요? 할 게 있어요? 아파트 경비해야 돼요. 이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가르쳐야 될 건 뭐냐면 내 아이가 학교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 엄마가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고요.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행복하게 되냐면요. 엄마가 그렇게 변하면 아이를 쥐어짜는 것도 덜해요. 야, 공부가 다가. 너는 앞으로 살 수 있는 보다 더 나은 up and better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자, 남편도요. 아, 그렇게 야, 치사하게 살지 마. 네? 당당하게 살아. 그럼 뭐 돈 몇, 그 중요한 거 아니야. 가정을 회복할 수 있어. 그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엄마한테 있어요. 엄마가 힘이 제일 세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꿔놓지 않으면 내 아이들이 불행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제 엄마들한테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을 봐요. 왜요? 엄마는요, 세상에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두려운 게 없어요. 내 아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이며 어떻게 행복한 세상에 살 것이며 이 아이가 내 아이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아이와 더불어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게 엄마의 사명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해요. 근데 혼자서는 못하죠. 제가 아까 앞에서 도서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강좌 이게 무슨 힘을 갖고 있느냐면요. 혼자 읽으면 그래 끄덕끄덕한데 못 움직여요. 나 혼자 뭐 어떻게 해. 같이 모여서 읽고 요새 함께 읽기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읽다 보면 이렇게 토론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제가 자연적으로 도출돼요. 그러면 자, 이 의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지? 작은 것부터. 그런데 엄마들이 모인 뭐가 제일 커요? 내 아이의 행복이에요. 근데 현실이 어때요? 맥시멈 3%, 미니멈 1%예요. 나머지 99%, 97%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5년을 매달려요. 애 죽고 나 죽고 남편 죽어요.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라면 저항하는 게 겁이 나요. 그런데 99대 1이에요. 97대 3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자, 우리가 바꾸자. 지금까지 교육이 왜 안 바뀌냐면 아무리 무슨 제도를 해도 대입 교육, 대입시, 대학 입시 제도가 딱 정해지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런데 그 대학 입시가 뭔데 이제? 들어가면 빚만 져요. 우리가 스스로 아, 그런 거 우리 관심 없어. 내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선택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는 도대체 손을 못 대, 언터처블 이렇게 생각했던 것조차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건 누가 하겠어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인문학에서는 우선 우리가 깹시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뭐 자식의 진학 혹은 가장의 지위와 소득 그건 결국 뭐냐면 내 존재를 피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속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인은 된 거, 지갑 쥐고 있으니까 주인일지 모르지만 나도 독립하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더불어서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못된 어떤 사회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연대해서 바꿀 수 있으면 저는 그게 21세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엄마가 일어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름 되게 촌스러운 이름이에요. 엄마이면 이게 뭐예요? 고민을 했는데 아예 이거를 독립된 것을 만들자. 그래서 그냥 붙여놨더니 야, 처음엔 되게 촌스러웠는데 차라리 이게 하나의 그냥 독립된 브랜드가 돼서 오히려 훨씬 더 연대하기 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셀프 디스를 하셔가지고 엄마 인문학 이 제목 선생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게 네. 책 읽는 엄마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아. 부제를 가지고 네. 엄마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따옴표를 쳤어요.
네.
그런데 이 강연을 이제 6회를 했는데
네.
저는 어떤 데서 희망을 봤냐. 엄마들이 이 강연 신청을 한 게 12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6회 강연을 했는데 보통 하다 보면 2, 3회쯤 되면 빠지거든요. 주는 게 아니라 늘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거 꼭 저 안 해도 되니까 가서 이렇게 누구 데리고 와요. 그래서 계단에서 앉아서 듣고 그랬는데
네.
아 이거 변함이 분명히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제목 좀, 아주 좋아요. 엄마 인문학 진짜 뭔가 연대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제목 같기도 한데 정말 아까 선생님께서 잠시 그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엄마들이 본색을 드러내서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혁명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이 책 안에 들어있는데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또 시작할 시점이니까.
이게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게 임계점이라고 있잖아요. 한계를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미련이 남아서 내 아이는 그렇지 않아. 내 아이는 그 1%, 3% 반 들어갈 거야. 이러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회 구조가 임계점을 넘었어요. 그 3% 들어가 봐도 뭐 별 그렇죠. 의미 없어요. 그래서 임계점을 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미련을 버려요. 그럼 바꾸자가 되는데 이때 안 바꾸면 완전 체념이 학습화돼가지고요. 변해야 될 때 그때는 포기해서 안 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왜 저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선생이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저를 굉장히 많이 포기를 하고 사셔가지고 지금은 되려
그럼요.
그냥 그렇게 반복했던 게 차라리 네가 먹고 살 거 아이고 독버섯 먹어보더니 아이고 배 아프다 이렇게 쓰러져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셨네요.
예, 뿌듯해. 네. 아니 그냥 굉장히 저를 놓고 살았는데 뿌듯해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엄마 인문학이라는 엄마 인문학이라는 책의 슬로건이 내 아이를 세상의 들러리로 살게 할 것인가,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게 할 것인가입니다.
네.
이 책 보면 이제 그 엄마들이 정말 강의도 많이 가고 하는 게 아 우리 딸이 레고로 뱀과 기차를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주도적인 생각을 하시게끔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진짜 이제 이렇게 엄마 인문학을 선동하고 싶으시다고 그리고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또 그 일각에서는 그럼 인문학 가르치는 학원 없나? 족집게로 우리가 어떻게 초고속으로 1, 2, 3까지 나와주는 그런 거 없나?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제가 요새 기업에서 신입사원들한테 인문학 요구하는 그 멍청한 짓 좀 하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어떤 책이 유행했냐면 그림 읽는 CEO, 시 읽는 CEO 이런 게 이제 유행을 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떤 줄 아세요? CEO가 돼서 읽는 거예요. 시를 읽었기 때문에 CEO가 돼야 돼요. 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주 압축이거든요. 이건 사실 마케팅으로 따지면 아주 정확한 포지셔닝을 하는
가장
거예요.
가장 오래된 문제죠. 예.
그게 쌓여서 최고 경영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막 죽으라고 일하고 이렇게 이쁘게 보여서 CEO가 된 뒤에 어디 가서 한마디 하려면 격을 맞춰야 되니까
교양용으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요. 이 책이 제목이 이제 엄마 인문학이지만 아빠도 읽으셔도 됩니다.
아빠하고 연대하세요.
그럼요. 자, 우리 아이들이 진짜 행복한 삶 그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싶은 엄마 아빠들은 꼭 이 엄마 인문학 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방송 소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꿈결에서 나온 김경집 선생님의 책 엄마 인문학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해바라기의 사랑의 시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자, 해바라기의 사랑의 시 듣고 왔어요. 아, 오늘 이제 마지막 강연이 남아있는데요. 어쩌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가장 바탕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그 핵심은 하나잖아요. 그 강연을 나눠서 하시더라도 하고 싶으신 이야기와 우리가 또 들어야 할 그리고 같이 공감해야 할 고민해봐야 할 이야기는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심이 될 이야기가 담겨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경집 선생님의 마지막 강연 인문학은 밥이고 사람이다. 아, 박수로 청해서 다시 듣겠습니다.
자, 앞에서 인문학에 대한 처음 얘기를 이렇게 드렸을 때 뭐 동양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모든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거기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과목, 어떤 주제, 어떤 분야를 다루든 항상 맨 마지막에 질문은 거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리는 속도와 효율에 빠져 사람은 버리고 갔거든요. 기능만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인문학이 밥이고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인문학은 밥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밥이 가장 실용적이잖아요. 생존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꾸준히 먹죠. 밥이고 사람이다가 아니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밥인데 사람이다예요. 그 밥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사람이 먹는 거고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우리가 21세기에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창조와 혁신과 융합이었는데 그걸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21세기는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500개의 상당히 바람직한 직업 직군 직능군 중에 절반 이상은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컴퓨터 알고리즘이 거의 해결해요. 예전에 초기에는요. 슈퍼컴 초기에는 세계 체스 챔피언을 못 이겼어요. 지금은 10전 10승해요. 컴퓨터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컴퓨터 알고리즘이 못하는 게 뭐냐라는 것도 찾아야 되고요. 그럼 컴퓨터 알고리즘 해석해 준 것, 그러니까 풀어낸 것 위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직업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또 새로운 더 많은 직업이 생겨요. 그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중심이 뭐냐면 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기계를 작동시키고 이 기계에 적응하고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뭐냐면 기계가 못하는 것, 이 기계를 통제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상상력도 누구의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이에요. 혁신과 창조도 마찬가지. 인문학은 과연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흘러왔고 그것이 미래를 어떻게 조명해 줄 것인가? 이 큰 흐름을 보고 그 안에서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은 빠졌고요. 기능만 존재했어요. 이 기능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받았어요. 이제는 기능 시대는 끝난 거예요. 창조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융합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인지 능력이에요. 보세요. 기계가 아무리 뛰어나도 뭐가 없냐면 얘는 브레인 우리보다 나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트가 없어요. 마음, 가슴이 없어요. 감성도 자산이에요, 이제요. 근데 우리는 감성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감성을 감상쯤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탁 느껴서 아, 어떤 울적한 느낌 혹은 기분 좋은 느낌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 누리는 거죠, 그냥.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자산으로 만들까를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무수히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감정은 별로 생각 안 했잖아요. 최근 들어 글 쓰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감정 노동자라고 불러요. 그 예사로운 사실은 그게 이제 뭐랄까 우리 노동자야 뭐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새로운 용어입니다. 새로운 어떤 해석어예요. 사람을 찾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그래요. 기업도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우리 지금 어때요? 뭐 인성 검사해보고 뭐 이러잖아요. 인성이라고 하는 게 가르쳐서 될까요?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인성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인성은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의 불행을 담보로 해서 하는 행복이 아니라 타인을 행복하게 하면서 내가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최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연대를 안 가르쳐줘도 자연스럽게 연대하고요. 그렇게 서로 연대하고 융합하면 한 개인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뭘 키워야 돼요? 우선 생각도 키워야 되지만 결국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키우느냐. 멀리 볼 거 없어요. 내 아이예요. 수학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학이 뭐예요? 세상의 질서를 수로 설명하는 게 수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짜고짜 뭐부터 가르쳐요? 계산법만 가르쳐요? 그리고 결과가 어떠냐? 그거 갖고 이렇게 점수 얻어서 점수에 해당하는 어떤 값을 얻어내면 다 갖다 버려요. 우리 여기서 한번 미분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작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게 멀리 볼 것 없이 내 아이를 먼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로만 인사 그래요. 제일 중요한. 예? 인사의 핵심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잠재적 가치를 이 조직이 얼마나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앞에 문제랑 연결돼요. 이건 수평적 구조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수직적 구조일 때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흔히 리더십이에요. 이제 수평적 구조가 되면 뭘로 바뀌어요? 멤버십으로 바뀌는 거예요. 릴레이션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가야만 돼요. 그게 우리가 21세기에 수행해야 될 혁명의 방식입니다. 그게 엄마 인문학이 됐든 청소년 인문학이 됐든 직장인 인문학이 됐든 공통적인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다라는 거고요. 자유로운 개인을 위해서 그것을 정립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인문학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맨 마지막에 항상 던져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인문학이 밥이고 사람이다. 이제 매일 먹는 밥처럼 인문학이 우리의 생활이고 또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진짜 그 부분 공감했어요. 기능만 너무 익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이제 텍스트의 그 위압감에 눌려가지고 그것을 마치 진리이냐, 뭐 진리인 부분도 있지만 그게 이제 삶 속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정말 죽은 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않았었을까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청객 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렸어요. 이렇게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그런 유명한 말을 한번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 그 부분을 빈칸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빈칸은 무엇일지 한번 직접 채워주세요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먼저 남정미 씨에게 네. 뭐라고 쓰셨어요?
저는 나는 기록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썼습니다.
와. 네. 실제 기록 되게 진짜 많이 하시죠?
예,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책상에다 기록을 해서 시험 보는 걸 좋아라 했고요. 예. 그게 다들 쓸모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쓰면서 조금 깨치는 경우가 있어요. 깨우치는. 깨는 경향도 있고 깨우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기록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적자생존, 예, 적는 사람이 산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적는 거를 조금 추구합니다. 네. 박희진 아나운서 어때요? 뭐라고 적으셨어요?
저도 생각 여러 가지 해봤는데 나는 뭐 밥을 한다 그래야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든 거예요. 주부니까 뭐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아 제가 이제 인문학 강연 들으면서는 나는 나를 좀 냅두자. 내버려 두자. 가만히 두자. 그래야 새로운 것이 나온다. 그래서 그래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생각 전 좀 했어요.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아나운서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네. 아내이기도 하고 모든 지금 오신 어머님들도 계실 테고 대학생님들도 계실 테고 그렇죠?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텐데 내버려 두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그러니까 여유를 부리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기능적인 인간이 되고 있는 그런 스스로를 많이 발견할 때가 있는데 네.
중요한 말씀이신 게요. 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책을 안 보고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있는 시간을 못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고독하고 고립을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고독은 자율적인 고립이에요. 네. 고립은 타율적인 고독이에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혼자 있으면 고립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섞여 있으면 책도 못 봐요. 생각할 틈도 없어요. 자기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지금 내버려 둔다고 하셨는데 그냥 나만 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막 쥐어짜면 뭐를 놓치냐면 얘가 고독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독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중요하죠. 인문학의 네.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러는 건데 이건 혼자 고독하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랑 대면했을 때 네.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오늘 모두 다 집에 가시거든 오늘 여기서는 공감하고 소통했으니까 집에서는 모두 다 never 드세요. 고독하게.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메모 몇 장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네. 나는 뭐뭐 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중에 김효정 씨 나는 먹는다. 고로 존재한다. 어디 계세요?
따란!
먹는 거 동감이, 좋아하세요?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제청합니다. 아, 예.
좋아요. 잘 먹어야 또 존재 이유가 그, 있습니다.
교수님 뽑으신 거예요?
네, 저는 네. 나는 여행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매령 씨가 했는데 예. 저는 이건 하나 더 덧붙여드리고 싶어요. 여행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고 생각의 이동이에요. 그리고 여행은 혼자 갈 수 있는 여행일 때 진짜 여행이에요. 혹은 누구랑 같이 가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요. 앞으로 한 시간 동안은 서로 말 안 하기. 우리가 말 안 하면 불안해서 걸어요.
그래요. 예.
한 시간 동안 말 안 하기. 그리고 걸을 때는 말하지 말 않기. 그래서 앉아서 휴식할 때는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실 여행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고 자기 내면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냥 근데 우린 자꾸 가서 사진 찍고 뭐 거기서 인증샷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되면 진짜 여행이 나를 이렇게 느껴주게 하고 그래서 여행하는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유경화 씨는 나는 인내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와. 많이 안 참으시는가 보죠. 참으셔야겠다는 어떤 다짐같이 들리기도 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라든 아 마음이 어떤 게 감동을 받을 만한 어떤 일들이 적어지는 반면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인내하고 인내하고 네.
참지 마세요.
그렇게 대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참으면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내가 왜 안 참는지를 설명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걸 왜 용인 못하겠는지를 설득해야 돼요.
와서 저도 많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 예. 이미 저기 됐던 게 깨질 것 같은 예. 예. 그 불안감. 예.
예. 저도 사실 잘 그 못 터뜨리거든요. 참아요 자꾸. 그러니까 저는 안 참는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무지무지 참는 사람이래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서 그러거든요. 내가 정말 인내심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깨려면 욱하고 깨면 이게 평화가 깨져요. 저는 그거를 터뜨릴 수 있는 이렇게 단계를 몇 개 만들어 놓고 복선도 몇 개 깔고요. 그래서 터뜨릴 때는 터뜨리고 그다음에 빨리 그거를 수습을 시켜요. 저도 아직 터득은 못했어요. 어떤 때는 괜히 터뜨렸다는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았다 한 번에 폭발하면 엄청나잖아요. 위력이. 그럼 진짜 그 균형이 완전히 와장창 하는데 복선 깔아라. 이거 괜찮습니다.
전 퍽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변에 조금 조금씩
기승
알게.
기승전 퍽 수습.
기승전 퍽 사과 수습.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상하님.
이상하님.
나는 현재를 그린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 어떤 의미 담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미래는 아직 나한테 오지 않은 거니까 지금 나한테 있는 걸 좀 더 가꾸고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멋진 답인데요.
아들로 심리학에 심취하시네요.
자, 이 중에서 아주 이제 기발한 답을 써주신 분 그리고 공감할 만한 그런 답을 써주신 분께 오늘의 이제 데카르트상 저희가 이제 소위 데카르트상이라고 지어봤는데 그런 선물을 드릴 텐데 누가 뽑아주시겠어요? 선생님께서 뽑아주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하면 좀 뭐랄까 주관적인 게 있을 것 같아서 두 분이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남정미 씨께서 예.
네. 나는 인내한다라고 하셨던 기승전 퍽 수습을
유경화 씨께
말씀해 주신
유경화 씨께 예. 이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김경식 교수님은 어떻게 요걸 정의하셨나 선생님의 의견 네. 듣고
그렇죠.
싶어요.
네. 저는 우선 이 명제 잠깐 설명을 하면요. 네. 우리는 교육이 이런 식이었어요. 이 말한 인간이 누구냐 이게 문제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안 따져요. 그러니까 철학도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내 고민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래놓고 이 고민에서 말할 수 있는 철학자를 소환하세요. 너희가 한번 설명해봐. 그럼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넌 나가. 끌려가지 마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데카르트가 그런 거거든요. 철학에서 나를 끌어들인 첫 번째 사람이에요. 예전에 나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대의 시작은 뭐냐면
자유로운 개인이에요. 이래서 철학이 이 명제가 중요한 건데 사실은 예전에 중세 때는요. 진리는 완전하잖아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걸 알려면 신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종속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막 의심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했잖아요. 이거는 뭐는 확실하냐면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이 조그만 틈 하나가 중세와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명제를 만드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인문학은 어떻게 따지면요. 자기 명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저는 나는 질문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던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질문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네, 끊임없이 질문해라. 그게 모든 인문학의 시작이 아닌가 싶고 인문학이란 자신의 명제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같이 소통해 주신 여러분들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연 들으시고 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더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손 들고 질문해 주세요.
너는 질문한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감이 좀 생기죠, 더.
네. 생각의 융합 그리고 엄마 인문학 관련된 오늘 강의에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박종원이라고 하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필요하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이렇게 강연을 듣고도 또 결국엔 책을 안 사보고 그냥 뒤로 흘러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 분들한테 뭐 읽어라, 추천해라, 뭐 읽으면 좋아할 거가 아니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책을 안 읽는 사람들 혹은 엄마들한테 짧고 강하게 어떤 자극적인 그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꼭 책을 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불경기의 책을 안 읽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를 자꾸 연금 문제로 생각하죠. 복지의 핵심은 뭐냐면 내 삶을 재설계할 수 있는 어떤 방식, 틀이에요. 교육 방식이에요. 없어요. 우리한테. 누가 해줘요? 책이에요. 그게. 책은 생존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쓴 책 10권을 보시면요. 처음에 3권 때까지는 뭔 말인지 몰라요. 5권쯤 보면 대충 흐름이 보여요. 10권 딱 읽죠? 그러면 그 전문가 어깨 수준에 와 있어요. 불경기일수록 책을 읽고 내 삶의 미래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회가 혹은 국가가 아직 삶의 재교육 시스템을 안 줬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책인데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책 읽으실 때 나는 책 아무리 봐도 뭐 변하는 게 없어.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책을 내가 1년에 뭐 20권을 읽는다. 그러면 내가 특정한 달을 정하세요. 10월이면 10월. 그래서 이달에는요. 한 분야의 책을 모아서 보세요. 과학책만 모아서 보든지 사회학책만 모아서 보든지 이렇게 모아서 보세요. 그러면 그 분야의 큰 흐름이 보여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한 준 전문가쯤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생긴 시각이 다른 이 책 저 책 할 때도 번져요. 그럼 그런 영역을 우리가 한 5년 간격, 5년 동안 한번 쭉 해보세요. 그러면 5개 분야에 내가 준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가, 왜, 그리고 무엇이 인문학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두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하는 시간 그리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고민 많으셨어요? 머리가 지근하죠? 고민이 많아진다는 건 근데 굉장히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시간 함께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키워드는 바로 그런 질문과 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어떤 상상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질문과 상상력이 우리들의 삶에 처음에는 아주 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좋은 강연과 또 말씀 들려주신 김경집 선생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남정미 씨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잘 빛내주신 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다음 주 책은요, 레리킹 책, 네, 대화의 신입니다. 다음 주 초대 손님은 아나운서이자 대학에서 또 말하기 강의를 했던 유정아 씨를 모시고요. 말의 기본 그리고 공감과 소통의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다음 주도 4월 3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논현동 바로 이곳 북티크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공개방송 할 텐데요. 많은 분들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까이서 만나 뵙길 바래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또 박강수 씨의 노래를 청해 들으면서 그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저는 박혜진이었습니다.
Swallow, winging swiftly through the sky.